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각자에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시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어떤 신앙의 이야기,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뭐 개인뿐만 아니라 크게는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겠죠. 크게는 유다민족들에게도 그 자신들만의 신앙의 이야기, 자신들의 시간과 하느님과의 관계 이야기가 있죠. 그 유다민족의 신앙 이야기를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르고 그걸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유다민족뿐만 아니라 그 우리들 각자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사실은 우리들 각자의 성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뭐 성서가 뭐 따로 있긴 합니다만 또 어떤 의미에는 또 이런 의미에서는 별거 아니다. 우리들도 각자의 신앙에서 우리들만의 성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각자의 이야기에서 또 민족들의 신앙 이야기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어떤 신앙 이야기에서 또 하느님을 찾고 또 우리들의 하느님을 더 키워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신앙이란 그렇게 자신만의 이야기, 또 자신들만의 이야기라는 개별성 속에서 하느님이라는 그 보편성을 찾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오늘 일독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거의 하느님 이름의 위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땅을 가지고 하느님과 또 관계를 맺어가는 유다 민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복음에서는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또 서로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또 거대한 구세주의 서사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복음에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지카리아도 등장을 하고 어머니 엘리사벳도 등장하고 그리고 성모님도 등장을 합니다. 그 신앙인들의 이야기는 단지 그들의 이야기로 뭉쳐진 게 아니라 그들의 앞선 신앙인들의 삶, 구약 이야기, 그들 선조들의 이야기가 바탕이 되어서 그 신앙을 받아서 그들이 있는 거겠죠. 그 세 사람의 이야기가 또 그 자리에서 또 이어지도록, 만나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엮이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또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바탕 삼아서 뭐 진짜 성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각자의 어떤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또 바탕 삼아서 또 여러분들 또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의 이야기들이 어떨 때는 공동체 안에서 공유가 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잔잔한 감동, 또 신앙적인 감동, 영적인 감동을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우리 신앙인의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싶습니다. 저는 이 디트로이트 성당에 오고 나서 이곳뿐만 아니라 린싱 공소의 미사도 다니고 있죠. 아시다시피 작년에 왔을 때는 한 달에 두 번 가고 여름에는 공소 미사를 쉬었습니다. 원래 린싱 공소 미사는 뭐 대학교 미사, 학생들의 미사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게 오랜 동안 린싱 공소 미사의 양적인 주체는 학생들, 특별히 한국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그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집에 간다고 공소미사도 쉬었죠. 제가 여기에 부임에 와서 어린이식 미사를 다니게 된 것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난 직후였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랜싱에서의 한국인 유학생들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어 있었고, 그래서 공소미사가 어쩔 때는 연합운명으로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랜싱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학생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방학과 랜싱 공동체 생활은 크게 관련이 없어졌습니다. 방학이 되어도 공동체의 많은 숫자가 그대로 랜싱에 남아있었기에 공동체는 상의를 했고, 방학과 무관하게 랜싱 공동체 미사를 이어가고 싶다라고 건의를 하셨고, 제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 동안 사라졌던 공동체의 모임도 다시 하게 되었죠. 성경 공부도 교우들이 모여서 하게 되었고, 가정도 방문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랜싱에서 오래된 교우분들 한때 열심히 나오셨으나 건강이 나빠져서 집에 머무르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봉송체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랜싱 공동체의 모습을 다져가던 중에, 그리고 봉송체를 해드리러 가게 된 가정 가운데 이 마리아 호프만이라는 분, 한국 이름으로는 전영이 마리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90이 다 되어가는 자매님이었습니다. 연세는 많으셨는데 나름 꼿꼿하고 정정하셨고, 또 심장이 많이 안 좋으셨지만 그래도 병원 신세를 크게 지지 않으시고, 의사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라고 나중에 얘기하셨는데 괜찮다 하고 이제 집에서, 그 집을 아주 사랑하셨거든요. 집에서 여생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남편분은 10년 넘어 전에 돌아가셨고, 딸이 한 분 있었습니다. 딸도 50이 훌쩍 넘은 나이였고요. 자매님은 1970년에 미국으로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오셨을까 궁금하기는 했으나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봉송체를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가게 되었고, 그 따님과도 얼굴을 익히고 몇 마디씩 힘들게 주고받고 하는데, 자매님이, 따님이 한국말을 거의 못하셨거든요. 어느 날은 그 따님이 작정하고 저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수도자였다, 수녀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한국에서 활동하셨던 사진을 가져다가 보여주었습니다. 어디 거실에 두지 않고 어디 집안 깊은 곳에 두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마리아 자매님은 사진 속에서 수도복을 입고 있었고, 이야기, 한국 사람이라면 이야기하면 누구나 아는 분, 한국 근대사에서 대통령을 하셨던 고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와 사진 속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전쟁 이후에 이 전쟁 고아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셨고, 수녀님이 유경수 여사가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분이 미국에 와서 미국 분과 결혼을 해서 40년이 넘는 세월을 랜싱에서 사신 겁니다. 남편분은 경찰 행정학을 전공을 하셨고,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을 했던 분이었고, 랜싱에서도 그래서 저명 인사셨고, 한국에서도 유학생들이 많이 와서 돌아가서 한국의 경찰의 요직에서 또 활동했던 분들이 있어서 남편분은 한국에 한 번씩 가면 아주 크게 대접을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미국 분을 자매님이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하긴 했는데 또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송체를 가니까 또 따님이, 이름이 마리아 엘리자베스였는데 그냥 엘리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나머지 이야기를 주저리 해주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 자매님의 남편분이 원래는 가톨릭 신부였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가톨릭 사제였던 부친은 선교사로 한국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제로서 선교활동을 하시다가 충청도 어디라고 했는, 홍성인가? 거기서 활동하고 계셨던 마리아 자매님을 만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형제님이 먼저 미국으로 돌아가셨고, 나중에 마리아 자매님이 나중에 수도자의 신분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 그 신부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공항에 마중을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형제님이 자매님에게 먼저 청혼을 하셨고, 두 분이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고 마리아 자매님은 수도자를 그만두셨고 미국에서 부친은 사제직을 내려놓고 두 분이 미국에서 결혼을 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한국의 예수 성심 신여회라는 곳의 수도자였습니다. 예수 성심 신여회는 한국의 본원을 두고 있는 한국에서 발생한 수도회로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그 양적 크기로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수도회이고요. 제가 경남 고성의 본당 신부를 할 때 그 본당의 수녀님들이 바로 이 예수 성심 신여회의 수녀님들이셨습니다. 자매님은 그곳 수도회에서 종신서원까지 받으셨고 제법 오래 활동하시다가 수도자를 그만두셨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그 수도회에 아는 수녀님들과 연락을 하시면서 그 수도회에 어떤 수녀님들이 기도 지향에 함께해서 기도를 해오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하여튼 그리고는 행복하게 잘 사신 듯한데 미국에서의 삶이 이어지고 길어지다 보니 마리아 자매님이 간곡하게 그리워지는 것 하나,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어로 바치는 모국어 미사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야 본인이 혼자서 바칠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미사만은 그럴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한국인 사제가 한국어로 드리는 미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열망은 어떻게든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매님의 남편분은 그러한 자매님을 위해서 랜싱에서 한국의 미사, 랜싱의 한국어 미사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셨고요. 그래서 사방으로 수소문해서 디트로이트 한인 성당에 한국인 사제가 있다는 것을 남편분이 알았고, 그래서 디트로이트 성당에 연락을 해서 한국인 신부님에게 랜싱에 와서 미사를 드려줄 수 있는지를 묻고 청했습니다. 당시 신부님은 그 청에 응하셨고, 그때부터 랜싱의 한국인 공동체 미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호프만, 전영희 마리아 자매님은 이 랜싱 공소, 이 한인 공동체의 시작점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자를 그만두었습니다만 자매님의 수그러들지 않은 신앙과 그리고 남편분의 자매님에 대한 사랑이 랜싱이라는 이 한인 공동체와 미사를 만들어낸 것이죠. 본인이 작년 후반부부터 마리아 자매님을 알게 되어서 봉성체를 간 것 같고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나서 생을 마치셨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랜싱에 장례미사를 다녀왔습니다. 자매님의 따님 엘리 분이 자신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때 그 자매님과 그 형제님 가족들은 그들만의 또 성서를 잘 써오면서 인생을 살아오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봉성체를 가면 마리아 자매님이 한 번씩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은 보석을 할 것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하셨는데 생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살아가다 보니 삶의 모양을 바꾸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게 무슨 큰일인 듯 여겨지기도 합니다만 세월이라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 그것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저 많은 소소한 사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감과 그 늘어나는 숫자에 비례해서 내 마음도 넓어져가고 더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매님은 그런 의미에서 그 길었던 세월에 기도를 담으셨고 하느님을 담으셨고 그래서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오셨고 또 그만의 성서를 쓰고 마치셨다라는 거죠. 사람의 인생의 모습은 그 사람의 직분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모양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세월의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이 각자에게 다른 시간의 연속 속에서 또 내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또 신앙 안에서 우리 각자의 성서를 잘 만들어가고 써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